성경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리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긴 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오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이죠. 당진에 우리 학부모 사모님들이 당진시 인문학 시즌의 여섯 번째 시간에 부부 공감 토크를 행사를 가졌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강사가 왔는데 그 300석 되는 홀에 20명밖에 앉아있지 않았다 하더라. 저희들이 행사를 가졌던 곳은 그 공연장인데요. 당진 문예회관, 문예전당, 소공연장이에요. 블랙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무대도 없고 100석 이제 의자가 깔려 있는 곳인데 그곳에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거기도 유명한 강사가 왔다 하더라고요. 역시 20명 남짓되는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강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어디다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시종일관 그 얘기만 하다 끝났다 하더라고요. 20명 남짓되는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청소년을 위한 강연인데 청소년은 대여섯 명밖에 안 앉아있고 나이 드신 분들 또 젊은 층 그러면서 20여 명 남짓 앉아있는데 뭐 그러기나 말기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자기 이야기 할 이야기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그게 그렇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 아내는 그 얘기를 했더니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뭐 청소년들 위한 강연인데 청소년 위한 강연 하면 되지. 그 말을 누가 하는 줄 아세요? 강사 안 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강연을 마치고 질문을 듣는데 원래 강사가 질문까지 듣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제가 질문 시간에 질문을 받았어요. 한 중년 신사분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 아내는 나를 다혈질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아 이분 참 지혜로운 분이시더라고요. 그날 질문 시간에 또 강연 시간에 제일 분위기를 잘 맞춰주는 분이 그분이었거든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데 자신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세계가 정확하다고 믿죠. 자기 눈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어요. 사실 한평생 같이 살아가는 아내가 보는 남편의 모습이 가장 정확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볼 수 없으니까요. 상대방이 나를 보는 그게 더 정확하니까요. 이제 마치려고 했는데 선물이 하나 남았대요. 그래서 한 사람 더 질문을 받으래요. 그래서 질문을 받았는데 모친 한 분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영감은 고집을 그렇게 씌워 고집을. 내가 말하면 한마디도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나중에 보면 내 말대로 돼. 그 내 말대로 해야 잘 되는데 꼭 자기 생각대로 해가지고 일을 그르치면서도 안 들어. 어쩌야 돼. 그래 잘 이렇게 대화를 하세요. 대화가 안 된다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세요. 자꾸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 자기 멋대로 해. 객석에서 듣다가 답답했는지 어떤 중년 신사분이 이혼해요 그만. 그거 외에는 답이 없죠. TV 프로에서 그래요.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상담 역할을 하러 나온 분이 주는 답이 그거예요. 어떤 분은 참아야 된다고 하고 어떤 분은 이혼하라 그러고. 강연을 다 마치고 행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아이 그 당진에 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이대요. 마치고 마당에서 이제 그 마당에 서 있는데 또 몇 분이 다가오셔가지고 질문을 하시고 한 분이 제 명함을 받아가지고 가셨어요. 내가 전화 한번 주고 싶다고. 부부 문제가 아니고 자식 문제라고. 어제 대덕에서 내려오는데 전화번호가 찍혀서 전화드렸더니 그분이더라고요. 남편이 일찍이 남편하고 일찍 이혼을 하고 새 아이들을 혼자서 키우는데 아이들만 학교 다니도록 놔두고 다른 도시에 가서 돈을 벌면서 죽기 살기로 돈을 벌어서 자식들을 키웠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큰딸이 생일인데 어머니 생일인데 늦게 왔더래요. 왜 일찍 오지 늦게 왔느냐. 아, 자동차 내비가 안 좋았어요.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썩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자동차를 좀 다른 걸 좋은 걸 사지 그러느냐. 그래서 절반을 보태줬대요. 그래도 차를 사지 않고 그래 지내서 한참 후에 또 절반을 보태줬는데 어느 날 멋진 차가 마당에 있더라는 거죠. 아니 저 차는 누구 차지? 웬 모르는 차가 우리 마당에 와 있다. 큰딸이 엄마 그거 제 차예요. 어머니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차 사라고 돈을 줬는데 어머니가 준 돈을 가지고 차를 샀으면 어머니 준 돈으로 이렇게 차를 샀어요. 한번 보세요.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하면 좋으련만 버젓이 자기가 어머니가 준 돈 받아가지고 차를 사서 새 차를 몰고 왔으면서도 고맙단 말 한마디도 없고 좀 속이 상해서 야 너 어째 그러냐 한마디 했더니 그만 또 딸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근데 그 딸의 말이 너무 생각밖에 대답을 한 게 뭐냐면 내가 왜 엄마한테 고마워해야 돼? 내가 엄마한테 해준 만큼 내가 받은 거잖아. 저도 그 소리 들으니까 갑자기 멘붕이 왔는데 어느 영상을 보니까 아들이 엄마 마당 낙엽 쓴 거 용돈 얼마? 엄마 심부름 한 거 용돈 얼마? 하고 요구하니까 엄마가 노래를 들려주는 거예요. 너 낳아준 거 무료. 너 젖 먹인 거 무료.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먹이고 입혀주고 키워준 모든 거 다 무료. 큰딸은 마음에 어머니라는 존재가 마음에 존재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자식을 위한답시고 너무 위해줘가지고 따로 살다 보니까 아이들은 제멋대로 커버렸고 이제는 그 아이들 마음속에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 감사, 사랑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제안을 했대요. 야, 서로 자신도 이제 자기 당진 살고 자식들은 서울 사는데 생일 때마다 서울 올라가고 내려오고 번거로우니까 너들 생일, 셋 생일하고 내 생일하고 5월달쯤 딱 잡아가지고 한 번에 세자 당진에 한 번 와서.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큰딸이 그때부터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다 끊어버렸던 거더라. 이제 아이들과 자녀들과 다 큰 자식인데 이 자녀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듣기를 서울의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에게 아버지란 너에게 어떤 존재니? 돈 벌어다 주는 기계예요. 실컷 자식들 위해서 돈을 벌어다 주고 먹이고 입히고 키워주고 공부를 가르쳐도 마음이 만나지지 않으면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흐르지 않으면 존재감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는 속상하죠. 실컷 키워놨더니 네가 내게 어떻게 이렇게 해? 왜요? 부모는 또 자식에게 한 걸 생각하니까요. 이제 극과 극으로 달려가는 그 어머니와 세 딸 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자식들도 마음을 비우고 어머니에게 다가가야 되겠지만 어머니도 이제 그 아이들에게 바라는 걸 다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가야 하더라고. 그래야 마음을 얻죠. 해주기만을 바라고 이렇게 되어주기만을 기대했던 그 마음 버리고 내가 먼저 전화 안 통화하고 내가 먼저 안부를 물어보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작은 문제,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하나도 풀어갈 만한 지혜가 없는 게 세상이더라고요.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더 낫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목사님 자주 이야기하시죠. 우리는 이혼율이 0.2%다. 성경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밝아지죠. 맏아들이 아버지 집에 여러 해 동안 살았어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 명을 어김없이 섬겼거늘 나와 내 벗을 위하여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먹어버린 저 녀석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그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게 말이나 돼요? 이게 있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아버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따지고 주장하고 있는 맏아들은 당연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 맏아들은 절대 당연하지 않아요. 아버지 편에서 볼 때는. 왜요?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아버지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맏아들을 보면서 한심스럽고 안타깝고 답답하기 짝이 없잖아요.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살찐 송아지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난 너에게 다 줬는데 이제 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야? 너는 이미 소유하고 있어. 넌 이미 다 가졌어. 다만 네 생각에 아버지가 내게 준 게 없잖아요 하고 있는데 네가 내 마음을 모르니까 네가 나를 믿지 않으니까 내 것을 마음껏 누리면 되는데 이건 네 건데 이미 네 마음 가지고 사니까 네 마음 믿고 사니까 네가 주장하고 있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어. 어찌 네가 아버지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성경을 보면 자신을 믿고 자기 생각을 따라간 사람들은 다 불행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 나만 장군이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말씀을 거부해버리잖아요. 내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될 수밖에 없고 말씀을 외면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아서 우리 마음의 밭에 씨앗이 심겨지면 싹을 피게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말씀의 열매인 겁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에 보면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포도원 망대를 짓고 즙틀을 만들어 놓고 극상품 포도를 쫙 심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는 거죠. 이거 벌어서 마음껏 먹고 누리고 살아라. 다만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해마다 새 조금만 바쳐라. 이건 어디까지나 세를 받기 위하여 도지를 준 게 아니고요. 이 세를 받는 건 마음의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한 해 두 해 살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야,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우리 같은 인생들에게 이런 포도원이 웬 말이야? 세상 이런 포도원에 들어와 살게 하다니. 고맙죠. 감사하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집은 들 가운데 외딴 집에 살았는데 동네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바로 눈앞에 전봇대가 지나가는데 우리 집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다른 집에 다 전기불을 켜고 살 때 우리 집은 호롱불을 켜고 살 때 6학년을 마치고 겨울방학이 됐을 때 동네에 집 한 채가 나서 그 집을 사서 동네로 들어가게 되면서 전기불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들 가운데 딴 집 초가집에 살다가 전기불도 없이 호롱불에 그렇게 살다가 동네 안에 있는 이제 쓰레트 집에 지붕이 개량된 그 집을 사서 전기불을 켜고 하루하루 생활하는 게, 야, 호롱불 집에 살다가 전기불이 있는 곳에 와서 사니까 너무 그것도 좋더라고. 너무 좋더라고. 여러분, 그런데 포도원 농부가 늘 하루 품 팔아서 품삯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이제 포도원에 들어와서 새 조금만 드려도 드리며 드리고 나면 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하겠느냐는 거죠.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을 공경하며 살기로 했는데 주인이 종을 보내서 세를 받아 오너라 하고 보냈는데 첫 번째 온 종을 막 때려서 보내고 두 번째 온 종도 때려서 보내고 세 번째 온 종은 때려 죽이고 네 번째 아들을 보내면서 주인이 말하기를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공경하겠지라고 보냈는데 그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가 저 주인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냈으니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아들을 죽여버렸어. 얼마나 미련해요. 아들을 죽인다고 자신의 소유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주인이 그 소식 듣고는 당장에 군대를 몰고 와서 다 진멸을 해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한 가지 생각밖에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 찾아올 심판, 그 결과를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포도원 농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들이 마음에서 내가 이제부터 공경해야지, 경외해야지, 그 주인을 섬기고 살아야지, 이렇게 고마울 때가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포도원 농부들은 자신의 마음 속에 이미 주인을 대적하고 거스릴 수밖에 없는 자신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냥 내가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면 사라지는 줄 안다는 거죠. 내가 만드는 삶을 살려고 하면 그냥 사라지는 줄 안,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줄 알지만 여러분, 작은 생각 안 하고도 이겨내지 못하는 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에 대하여 이미 스스로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대하여 따로 증거를 받을 게 없다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이미 악함이라. 자신을 믿고 살아가지만 이제 자신으로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면서 비로소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구나. 나는 항상 악하구나. 정확하게 자신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자신이 발견되어질 때 비로소 예수님과 만나지게 되고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시작.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에 19절에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였다. 내게 있는 죄를 내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그러면 누구에게 돌린 겁니까? 예수님에게 나에게 있는 죄를 돌리신 것이죠. 그렇죠? 자,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죄를 예수님께 돌렸을 때 과거 죄만 돌린 게 아니에요. 현재 죄만 돌린 게 아니에요. 나의 죄를 예수님께 돌릴 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돌렸어요. 세상 죄를 돌렸다 이 말이 예수님께. 그렇죠? 이런 예수님에게 세상의 죄가 넘어갔고 예수님에게 모든 죄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나에게 돌릴 죄가 남아있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셨는데요. 그 예수님이 2000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눈보다 이게 씻으셨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게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여기를 접어놓으시고요. 히브리서 10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데요 그날 이후로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자, 그날 후로 그랬는데 그날이 언제지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날 맞습니까? 자, 예수님이 그날 후로 우리와 세울 언약이 있다고 했어요. 그 언약은 새 언약이다. 옛 언약은 파하여지고 새 언약을 세우기를 원한다. 옛 언약은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이고 새 언약은 이제 너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우러는 저희와 세울 언약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랬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새 언약이 새겨지면 기록이 되면 지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면 지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이걸 못 버려요. 마음에 이미 새겨져 버렸기 때문에. 복음이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포항에 있을 때 바로 옆에 안강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안강 교회는 모친들로 조성이 된 교회예요. 젊은이가 한 분 있는데 40대 중반 젊은 부인 자매님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이 그 모친들 얼마나 부지런하시다고요. 그래도 이 30평 정도 되는 예배당 두 개층을 썼어요. 주일 낮에 예배 준비하는 분은 70대 중반 모친님이에요. 그 모친님이 방송 준비 다 해요. 마이크 세팅 다 해요. 안녕하십니까. 모친이 다 해요. 근데 이제, 교회에 이제 집회를 하게 됐어요. 집회를 했는데 어떤 성교학교 자매가 할머니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집회 때 왔어요. 80 중반이 훨씬 넘은 할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치매가 왔어요. 치매가 와서 손녀를 어떨 때 알아보고 어떨 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왔느냐 그러다가 넌 누구냐 누구세요 누구신데 여기 있어요. 집회 기간 내내 그 할머니를 모시고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아니 손녀도 기억을 못하고 잊어버리는 분이 다 잊어버려도 뭐만 딱 새겨져 있느냐면 죄 없어. 할머니 죄 있어요 없어요? 나 죄 없어. 왜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져갔어. 말씀이 마음판에 딱 새겨지니까 안 지워지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데도 말씀이 못진 마음을 딱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요즘은 건망증까지 막 생겨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쩌나 또 이제 그러면서 마음에 조바심이 날 때가 있고 그런데 복음은 잊어버리지를 않아서 너무 좋아해요. 말씀이 내 마음에 정확하게 심겨졌어요. 자, 그날 후로 세울 언약 이것이라 하셨어요. 뭐죠? 17절 또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나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기억지 않는다면 안 해요. 그렇죠? 사람은 기억을 해요. 또 기억을 해요. 예수님이 내 죄 다 사해 놓으셨는데도 사단이 자주자주 우리 마음에 너 이런 죄 지었잖아. 너 이렇게 악했잖아. 너 이렇게 어둡게 살았잖아. 자주 우리 마음에 송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억이 나도 죄는 사해졌어요? 안 사해졌어요? 사해졌어요. 마귀가 송사를 해도 죄는 사해졌어요? 안 사해졌어요? 사해졌어요. 사해졌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너희 흉악한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찬송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신다면 안으신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여기 보면 18절 이것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 위에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내게 갖추어져야 될 것처럼 여겨지고요. 내가 뭔가 잘한 것이 있어야 될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일 했죠.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끄는 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끌어가는 겁니다. 나는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주의 사랑이 나를 자꾸 끌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서 당신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진에서 우리 자매님들이 상황극을 했어요. 부부 상황극 준비를 한 리허설을 하는데 제가 올라오 보니까 아직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수요일 저녁인데 그 다음날 목요일 저녁에 공연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만들어지지가 않았더란 말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이상하네. 배우가 자꾸 느리게 하네. 좀 빨리 좀 해봐. 그 원인을 당일날 당진 가가지고 알아듣거든. 왜 자꾸 말이 늘어지지? 이 두 사람이 조부모 상황극을 했던 게 있어가지고. 바나나, 바나나는 사왔어. 이제 조부모 상황극을 했던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 역할을 하다가 이제 젊은 부부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제 안 넘어오는 거야 지금요. 그래서 상황극 하는 걸 봤는데 무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리허설도 못 해보고 섰다 하더라고. 35분을 했는데 보통 교회에서 트루스토리 25분 지나가면 좀 지루한 감이 드는데 연극을 잘하는 사람들은 50분 한다 하더라고. 그리고 연극을 잘하는 사람은 50분 연극을 하는데 50분 연극도 막 마이크 저 뭐야 핀마이크 가자 무대를 막 다니면서 관객하고 호흡에 가면서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자매님들이 이제 35분을 했는데 지루한 감이 전혀 없었어요. 마지막 멘트는 대본에 없는 멘트가 탁 튀어나왔어요. 아내가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 이제 아내가 죽는구나 관객은 전부 다 그냥 슬픔에 다 젖어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잠에서 깨어나요. 그러면서 꿈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 장면 무대에 딱 나와가지고 내가 청소할게 그랬어요. 근데 청소 도구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저리 치워버려가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이제 멋진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즉흥적인 게 이제 나오는 거죠. 밀대 어디 뒀어? 이제. 근데 또 이제 재치가 또 나왔어요. 아니 얼마나 청소를 안 했으면 밀대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가지고 마지막 마무리를 너무 멋지게 잘했습니다만은 우리 자매님들이 돌아와서 밤 12시가 넘었는데 사택에 왔어요. 오늘 0.1%도 우리로 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는 게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게 그렇게 감사하고 오늘 나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노래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찬양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하시니까 오늘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이끄시겠구나.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겠구나.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인도해 주시겠구나. 그래 나는 저기를 부담스러워서 가기 싫어 피하고 싶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저 길을 걷게 하시겠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이기게 하시겠구나. 주님의 사랑 나에게 베푸신 십자가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이렇게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끄시겠다. 아, 주님의 사랑이 저 형제도 이끌어 주시면 되겠다. 주님의 사랑이 저 자매도 강권해 주시면 되겠구나. 저렇게 형편없는 인간이지만 주님의 사랑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한없이 소망스럽고 감사한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제 마음속에 생각하는 겁니다. 저번 주 한 주간도 육군본부에서 북콘서트를 하고 마인드 강연을 하고 앞으로 전국 모든 부대에 북콘서트를 할 일들을 생각해보고 전국 부대를 막 누비고 다니면서 마인드 강연을 할 걸 생각해보면 너무 소망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자, 마지막 성경 한 구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 다시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새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새롭게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은 뭐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습니다. 이전 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든 오늘 이 시간 모든 걸 종지부를 찍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만을 위해 주님만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우리는 지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세상이 좋아, 나는 육신이 좋아, 나는 세상을 즐기면 살래? 아니에요. 그건 사단의 음성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기뻐하며 복음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복음만을 위하여 주님만을 위하여 살도록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되길 바라고 우리를 예수와 똑같이 만들어주셨다고 저번 주일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는 작은 예수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일보다 너희는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형편없는 여러분 자신 바라보지도 말고 여러분 지혜로 살려고도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으로 그렇게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으므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시며 매일매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걸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시간 우리는 자라목에서 야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형제자매들과 함께하는 이 복된 시간 주님 온 가족들이 함께하면서 같이 마음을 나누며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복되고 귀한 시간인데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